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파송된 장소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단 저편 베레아 지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볼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교만과 편견과 특권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저편 베레아는 적개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경멸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은 베레아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하게 취급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기간을 약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요단 저편에 있는 이 지역의 사역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미 묵상하신 앞에 9장 서두에서 누가는 열두 제자의 파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누가는 70명의 제자들의 선교 파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을 다루고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의 선교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는 선교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후에 또 따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만으로 많은 양의 추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워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는 의미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때가 1989년 6월이었습니다. 1988년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전에는 여권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 이후에 여권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들이 대거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칠세라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가지고 선교지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것도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가야 하셨고 가장 소홀하게 취급받았던 요단 저편 베레아 땅,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무관심의 땅 베레아 지역을 위하여 70명의 전도단을 구성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때를 놓치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절박함과 긴급함 속에서 이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체가 1절부터 3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2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미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주체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선교의 능력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성공적인 사례를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70이라는 숫자는 이방 나라의 상징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 지역인 베레아에서 선교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대되고 진행될 전 세계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 예수님과 모세를 견주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70명의 장로들을 뽑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새 모세이신 예수님 역시 자기를 도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70명을 따로 뽑아서 이들을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주 제자교회 역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조금 지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교의 능력 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주 제자교회를 향한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1988년 9월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하시고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시면서 누구든지 전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권 자유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해인 1988년 3월에 전주 제자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한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협력하고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것은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아직도 일꾼이 적으니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나를 이 지역에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또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전주 제자교회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제목이 또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본인의 운명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리는 제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저항과 적대를 상징합니다. 이리는 매우 사나운 동물입니다. 어린 양을 보면 번개같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칙 아래에 움직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히고 먹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와 같이 되고 맙니다. 서로 속입니다. 서로 이용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진실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진하고 진실된 성도들을 볼 때에 침을 흘리며 이용하고자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칠까 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성령님의 염려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그들의 주인인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추수할 곳은 기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채비와 태도를 교훈하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여분의 신발은 불필요합니다. 여행의 가벼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일꾼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문안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사역의 긴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그 집의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반응에 따라 그 집의 운명이 갈립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의 것이 됩니다. 거절하면 전해준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치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병자가 있을 때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픈 지체들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이 평안에 회복을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그들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할 하늘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말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기뻐할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쯤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감사의 기도로 승화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자신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외면과 차별에 던져진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셨어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지위, 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자리,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 그 먼 옛날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